하나님 말씀 잠언입니다.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제가 첫 부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표준 세번역 잠언 1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9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제 말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부 예배가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매일 성경 통해서 보아가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관조하고 볼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표현한 그렇겠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의 포커스가 좀 더 그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날 1부 예배에서는 악사와 슬로보아스를 했는데 지난주 2부 예배에서는 악사만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2부 예배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해서 말씀하겠고 오늘은 1부 예배에서는 잠언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그냥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를 들지 않겠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보아갈 때에 세 가지 면으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오고 또 어떤 면으로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잠언 말씀 읽지만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의문들이에요. 이런 의문들을 최소한 저에게 생겼던 의문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에서는 대안으로 극복하는가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잠언을 보아가시면은 이렇게 선과 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면이 situation, 영어로는 three했습니다. situation, self, scripture. 그래서 상황, 자신, 성경. 이 세 가지 면의 도전과 잠언이 제시하는 극복 아닙니다. 첫 번째로 situation입니다. 상황과 형편이라는 과제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한 구절만 가지고요. 참 좋은 말씀 많은데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기에는 삶의 이유와 경우와 사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13장 3절에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침묵이 금이겠다. 조신하게 해서 말만 안 하면 되겠다 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24장 6절에는 26절에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면은 또 아 그럼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바른 말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2장 18절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도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 그러면은 아 이거는 또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는 보니까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은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12장 9절에는요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따뜻한 말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되게 해주는 말은 영원히 남는데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여러분 자식 키우고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배우자나 또는 뭐 이렇게 대할 때에 따뜻한 말만 해준다고 됩니까? 진실한 말이 쓴 약이 해줄 때 그것이 써요. 그렇지만은 생각나면서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맞추어서 이 말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그것이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그때 어떻게 생각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읽을 때에는 참 다 좋은 말이고 다 옳은 말인데 어떤 때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지 그때 그때 과연 그게 생각이 나겠는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좋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는요 아 정말로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읽는 데에 어떤 분이 나누는데 잠언 말씀 읽다가 그저 하루에 한 문씩 이러면 31일이니까 아버님이 읽으라 그래서 읽다가 몇 년 읽다가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너무 돼서 그대로 안 된 거가 생각이 너무 나서 좀 포기했다고 좀 쉬고 있다고 그 말 할 때 옆에서 다 공감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겠는가? 우리가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차려 하는 거를 이거를 정신 차려 하지만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에 그 해보시면 atten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목 아닙니까? attention 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려다는 말이 이것이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정신만 차린다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가 잡아먹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해결책이 없으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따지면은 정신을 집중해라, 정신을 주목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잠언의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의 형편은 자꾸 시추에이션은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환경에다가 너의 정신을 팔지 말고 궁극적으로 내가 불안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형편이 올 때에 집중하는데 어디에다 집중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래서 attention입니다. 살아계시는 구원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실행자 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는 상황에 주눅이 들지 말고 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모든 상황에 변하지 않고 함께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의논하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의 주요 요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요 이렇게 앞부분에 1장에서 9장까지게 9장까지가 아들아 내 말 들어라 자녀들아 내 말 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시작해서 22장 16절까지가 나오는 말은 서술형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하다가 보면 안 되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면은 앞부분에 아버지께 말했던 아들아 내 말 들었던 아버지께 들어가라는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을 때에 나의 보이는 형편이 너무 어렵고 너무 주눅이 들고 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면은 보내신 목자 대신 예수님께 가라는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리처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싸우고 이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 가운데 빠져서 죽겠다고 했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때로는 물에 빠져서도 죽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겠다고 오시는 방법은 정말로 물귀신처럼 와요. 정말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It is I 라고 Do not fear. Do not afraid. It is I 라고 말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남겨주신 말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앞부분에 해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의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말할 때에 그 손님이 왔은 걸 소개하지 않습니다. Acknowledge 한다 그럽니다. 이런 손님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왔다든지 무슨 뭐 중요한 분이 왔을 때 있을 때에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로 오셨구나 라는 것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탄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형편만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빠져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acknowledge 그분을 인정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시지만은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 self 나에 대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선택이라는 과제입니다. 잠언을 읽으실 때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얻으시려면은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에 나오는 말에 거의 대부분이 다가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형은 아들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이 말 나오고요. 구체적인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찾아보시면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담담하게 삶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툭하니 던지듯이 묘사하는 서술형 인디커티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쭉 읽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10장부터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 22장 16절까지 그때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22장 17절부터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30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자의 잠언을 좀 더했다라고 몇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또 더 추가되는 잠언의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그 이렇게 신하들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남자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여자로 끝나요. 이 두 가지를 맞춥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드는 생각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14장 13절에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14장 30절에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렴. 화에 사로잡혀서 슬픔에 사로잡혀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혀가지고 있지 말고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왜 내가 근심에 잡혀져 있는지, 왜 내가 여기 대해서 슬퍼하는지를 한번 떼어놓고 너는 화가 나는 너를 떼어놓고 볼 수가 있겠니?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아파하는 너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기의 객관화라고 이 심리학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왜 상담가들이 가서 그 하는 말을 반복해요.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할 때에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면은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당신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라고 들어보면요. 내가 이 말을 했구나라고 이것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요. 시간당 150불씩 200불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저절로 돈 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깊이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객관화라는 이 순서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좀 철이 들었네. 이것이 봄이면 봄인 줄 알고 여름이면 여름인 줄 알고 가을은 가을인 줄 알고 겨울은 겨울인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때에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절이 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반응이 돼서 반응할 때 그때에 시즌을 알고 시절을 알고 나를 안다고 했을 때 그때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서도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근심하는 마음이 됐을 때 상하게 할 때 이것만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경험을 반추하고 생의 원리를 체득하는 순서가 내 생의 분기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서두르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생활의 다리는 익숙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생각은 얕아지고 인격은 가벼워지며 관계 또한 엷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내가 한 선택을 사색하며 그로 인해 생겨진 결과들을 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까지도 물끄러미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을 당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는 순서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은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원리예요. 그냥 쉰다는 것이 이때까지 하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쉬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풀릴 때는 저는 땅 파고 노동합니다. 밭을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 노동이라고 무슨 고생을 하냐 이랬지만 저는 그때의 말씀 준비하고 제 삶을 돌아볼 수가 있고 딴 것을 하는 거가 제가 지금 복잡하던 걸 쉬게 하니까 저로서는 안식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질 때 여유 없는 생활의 달인에서 여유가 있는 생애의 도인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귀인으로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르익는 성숙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들을 제일 값어치 없게 만들고 제일 가볍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티피컬한 전형적인 방법이 긴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급하다, 서두르게 이렇게 신속한 것하고 다릅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하고 달라요. 그냥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급하게 급하게 가게끔 만드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활에 달리는 되는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너무 천박해요. 똑같은 일에 반복을 하고만 있으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도 너무 바쁘게 교회일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무엇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의 달인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의도하는 선택은 피상적인 행동의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인격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인격의 선택이고 그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와 겸손이 다릅니다. 겸허라는 것은 상대 앞에 내가 배울 자세와 예를 갖추고 존중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인격이고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나를 보게 됐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11장 2절에 수치가 따르지만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그 인격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의 특징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겸허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 대해,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 겸허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아들이 아버지가 말할 때 겸허하게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 난 다음에 참으로 내게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듣는 것처럼 그냥 예의 바르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반출했을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잠언서 10장에서 나왔던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삶의 경우를 하다 보면은 1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로 아버지가 한 말이 맞구나. 참말로 이것이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이 들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지혜가 갈급해지고 그 오게 되는 그 자세, 그것이 겸허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인격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는 나에 관해서는요. 자기 어떤 종류의 자기라는 것이 결정되는 그것의 선택입니다. 잠언서는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선택과 결과를 가져오는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반복되는 대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럴 땐 이렇다. 이건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에 나의 생애라는 것은 내가 행한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내 인생을 언제부터 살게 되는가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 안 되고요. You have to own it. 이것이 정말로 내가 결정 내려서 내가 한 결과가 이것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핑계되지 말고 내 것으로 내가 소유를 할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도 했으니 책임도 내가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서를 볼 때에 잠언서도 다른 격은 몸짓처럼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은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22장 1절에는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를 온다. 이것이 보통 저기 격언에서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본 전제는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걸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의 경우는요, 이게 좀 다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된다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읽어보시면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12장 1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12장 21절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13장 3절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13장 2절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14장 24절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행동만 바꾸면은 내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아, 그러면 내가 이런 그릇된 행동을 했구나. 근데 그릇된 행동만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의 말씀은 네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네가 이런 어리석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네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런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두더지 잡듯이요, 내가 요놈 잡으면 저놈 나오고 저놈 잡으면 저놈 나오는 것은 내가 두더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암만 잡는다고 쫓아다녀도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말씀에 들은 행동과 결과는 사람의 여하가 눈에 띄게 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가져오게 한 사람의 종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돛담배, 돛을담배, 세일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일링은 오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돛의 면을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항해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이거 배워보면 많은 것이 있겠다. 별로 어렵지도 않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과 내가 그 이렇게 바다에 그 조류가 있는데 강의 조류가 있는데 그 물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람 부는 대로 가지 않고 물결 흐르는 대로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법과 돛의 방향을 조절하는 그 라더라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배 뒤에서 움직이는 거 그거 딱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절하는 손으로 잡아서 조절한 조타수가 있으면은 그름의 방향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갈 방향을 알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바람을 맞고 방향을 돌릴 돛이 부러지고 구멍이 나버리면은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든지 제자리만 뱅뱅 돌다가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행동을 해도 잡을 수 있는 돛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돛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움직여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인과 슬기로운 자, 근면한 자는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근면한 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의인이 되라, 슬기로운 자가 되라, 부지런한 자가 되라 라는 부지런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도요, 지혜를 가져라는 말을 갈 수가 있어도 내가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잠언서의 특징 그때부터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요.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슬기로운 자와 근면하는 자는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갔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선물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는 그저 내가 수양해서 내가 좋은 사람 돼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빨간불, 20년 동안 빨간불을 패스를 잘하고 가더라도 21년 정월 초하루에 한 번 빨간불 지나가면은 나는 경찰이 나를 딱 붙잡으면 20년 동안 잘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 그것 때문에 나는 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감옥에 가서 죄 지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다 나쁜 사람 절대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 걸려갖고 된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수가 없어서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유일한 명령령 하나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하는 만치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근계이다. 겸손함은 영광이 따른다고 15장 30절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스크립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완성이라는 과제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읽어보시면요. 그 말씀대로 정말 다 됩니까? 여기서 11장 21절 읽어보면요.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주변에 볼 때에 반드시 틀림없이가 별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장 16절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어떤 집에 무조건 간에, 같은 간에 재물이 많이 쌓이면은 그러면은 역으로 뒤집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 그 집이 뭔가를 잘한 일을 해서 그래서 축복받은 거야. 라고 뒤집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경험을 그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은 네하고 내하고 비교해 볼 때에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욥기에서 가졌던 고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렇게 네가 병이 들고 자녀들이 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어쩜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볼 때에 너희들도 분명히 잘못된 건 내보다 최소한 같든지 아니면 더 많으면 많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벌주고 누구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따질 수밖에 없는 거로 가는 것입니다. 19장 23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면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항상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은 창조적인 선물들을 양껏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적인 축복의 근거에서 풀어준다면 신약적인 축복은 거기에 한 겹 더 깊이 들어가서 타락된 것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구속적인 선물들이 상위 가치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인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맞지 않지만은 그 당시 시대는 요 정도로 했지만 이것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애통하고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복,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도저히 복이 아닌데도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반드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서는 다시금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에 갔어요. 끊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지혜자가 선물로서 우리에게 보장해준 약속이고 당장은 되지가 않는다 하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끊임없이 지혜가 없는 우리들을 찾아 나선 지혜자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이뤄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잠언의 모든 말씀은요, 완성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버지가 아,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아들이 상처받고 피해받고 왔다 그랬어요. 이거 다 못했다고 왔다 그랬어. 네가 왜 그거 못했느냐라고 아버지가 말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네가 나에게 온 것이 잘 온 것이다, 거기에서 네가 얻을 것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이 지혜를 얻으면은 모든 것 다 뺏긴다 하더라도 네가 지혜를 얻으면은 그것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혜를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고 잠언서 1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 거가 지혜자가 성문에 서서 지혜자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에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행해서 갈 때에 이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한 거 이거 어쩌나, 내가 이거 다 못했는데 그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얼마 전에 여기에 저기 우리 영어권의 분들이 아주 남자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하여튼 남자들이 모이니까 일단은 잘 먹어요. 남자는 나가서 먹고 뭐 스케일이 다른데 이 지방에 가자 그럽니다. 70번 선상에. 거기 가면서 몇 번 가면서 제가 느낀 거가, 야 여러분 뷔페 갔을 때예요. 뷔페 갔을 때에 어떤 데는 가서 그냥 먹고 나니까 저녁인데 다 제가 좀 배를 채우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스노크랩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왕개가 쫙 나오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거로 내가 배를 채웠는지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론상으로 따지면요, 내가 돈 얼마 주고 나면은 그 돈 가지고요 내가 배가 모자라서 그렇지 거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못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 대해서 골라가면서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것은 전부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해서 가다가 못한 거 있어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나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대우해 주시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오는 이것이 마치 뷔페집에 가서 내가 낸 것 가지고 10불, 15불 가지고 그거 어떻게 음식 다 장만하겠어요. 정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하고 나머지 것 내 마음대로 엑서사이즈 하는 것처럼 그것도 어차피 내 것이에요. 남이 먹는다 그래서 네가 내 거 먹는다고 따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를 말씀해 갈 때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그 말씀을 용감하게 실천하고 나머지 것이 그분이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용기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잠언의 말씀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친족들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잠언의 완성자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